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세미나 제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과 제1장을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의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1장에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끔 하늘 성전이 열리는 장면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죄악의 모든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지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성소,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가 하는 것을 실물 기원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참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성막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 죄인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미래 메시아에게 자기 죄가 전가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성막 제도로는 어떻게 회개하는가, 어떻게 죄를 영원히 없애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으며 승리의 생활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소 제도, 성막 제도에 그것이 일일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을 잡아 제사하는 성소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첫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성소가 있죠. 그 다음은 둘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뜰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칸 성소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요, 둘째 칸이라고 불리우는 지성소는 마지막으로 죄를 심판하여서 영원히 도말해서 없애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죄를, 과거의 죄를 씻어서 지워버리고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거룩하게 사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장에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금 촛대 속에는 감람나무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 기름이죠. 그렇죠? 이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 기름 때문에 촛대에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로운 그런 장으로 나가면서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일곱 교회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참으로 외로이 정말 거의 백세가 된 할아버지가 유배되어 간 곳에서 예수님을 그리면서 그가 명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해변가에서 철썩이는 그 지중해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용암성 같은 바위 와서 철썩 부딪히고 또 밀려가고 부딪히고 밀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교회에 가서 계속 사랑의 은혜를 주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가 상상된 것입니다. 이제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이제 들렸습니다. 요한아!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안목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며 우리가 하늘 향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하늘 성소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요한 계시록은 성소에 계신 하늘에 올라가셔서 첫째 칸인 성소에 계신 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불철주야 그 불이 꺼질까 혹시 오류가 들어올까 교회가 넘어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거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진리의 등불이 꺼질까 봐 마귀의 역사에 넘어질까 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거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지만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예수님의 현 주소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서 팔짱을 끼고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오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시켜 주시고 또 매일매일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천사를 보내주고 그들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재림 직전에 마지막 교회까지의 일곱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죠. 여러분, 계시록은 약 AD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지금의 이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 로마의 우편 마찰을 위한 원형을 그리고 있었던 도로, 하이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이웨이에 순서대로 일곱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시들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그 후 역사적인 일곱 시대의 교회들의 형편들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이 예언은 옛날에 있던 일곱 교회를 위한 것이 그것보다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곱 시대의 각각 교회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결한 초대교회부터 핍박받는 교회, 타협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 예? 이렇게 해서 교회 그 시대마다의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그 상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모습에서 그 교회들에게 차례로 편지를 써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미래 교회 시대들을 위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요, 맨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점점 포커스를 맞추고 점점 줌인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계시록의 클라이맥스를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 형식의 예언들은 같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이름의 뜻과 교회의 영적인 형편의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각 일곱 그 당시 교회들의 이름들과 형편들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가는 일곱 시대의 교회들의 성격과 그 상태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훈계를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를 좀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죠. 이것은 사도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수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순결하고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AD 34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옛날의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때 기록해 주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자상히 돌보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모할 만한 것, 예? desirable thing,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정말 사모할 만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훌륭했던 교회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그런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도시의 성격을 좀 보십시다. 변화의 도시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상징하기에 적당한 그런 변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방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이교 신전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이아나 신전, 아데미스 신전, 아스트로 신전 등 많은 이교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름하여 마치 여신처럼 받들어지게 만든 결정을 한 에베소 총회가, 여러분, 에베소 총회에서 그런 일을 했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들었죠. 이런 에베소 총회가 바로 이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서기 451년도에 있었죠.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기를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한 그들의 견디는 그들의 생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가 바로 아마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원래 가르침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로 교사들의 가르침을 시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항상 테스트하는 진실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의 표준을 잘 받들던 그런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가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을 배우고 그들의 충성심을 배우고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가르침을 테스트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열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이단선을 가리켰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정욕과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입니다.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구원 한번 믿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자유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니골라당, 그 자유주의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서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말살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첫사랑을 그러나 버렸다고 열성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여러분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미 불법의 빔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얘기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도 신실하게 진리를 지키고 자유주의를 배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교회에 대해서 훈계하십니다. 어떤 훈계입니까?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버렸는지, 어디에서 너희가 타협했는지 너희가 기억하여서 어느 지점인지 가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진 그곳에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는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던 시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사랑을 낳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주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아무리 많이 행해도 행함 자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낳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행함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이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무엇을 이겼습니까? 그들의 타협하려는 것을 이겼습니다. 오류가 들어오는 것을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 복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과 생명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약속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류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거룩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마지막은, 끝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번 믿었다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구원과 영생을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 인간이 정말 나무를 이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90, 100세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 발견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썩자를 몸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서 승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생명나무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이것을 매일 먹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명상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만, 이기는 자들만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예언들에 기록된 흥미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영적인 귀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는 영적인 자라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교회에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계속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요.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과 세속적인 소리들로 귀가 먹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조용한 성령의 감동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명상하시고 찾아가서 고치고 다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되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사도교회 이후에 핍박을 당하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AD 100년부터 약 312년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핍박이 그치는 그 시간까지의 교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상징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죽어도 너희가 다시 살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상징해 주신 것입니다. 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모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모나의 뜻은 향수의 일종인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서모나 교회 서모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은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은 깨어진 옥합의 향기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했죠. 그렇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향수병을 깨면 깰수록 더 이 향수의 냄새가 퍼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이 서모나 교회 도시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서모나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해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도시라고 불리웠습니다. 지진, 전쟁, 화재, 천연재해 등에서 살아남은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있죠. 온갖 핍박에도 견뎌낸 교회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 너희의 실상은 너희가 참 고난을 받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순교자였던 폴리캅이 이 도시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의 여러분 그 장렬한 순교의 장면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폴리캅 교회 감독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병들을 그는 집에서 융성하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과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그 군인들이 가서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사자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폴리캅을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드디어 이제 화형대에 놓고 불로 태워 죽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파구스라는 그런 언덕에서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순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는 찬송하면서 죽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화형대 앞으로 가면서 찬송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화형대에 나가서 불 붙은 것을 보면서 오 내가 장미꽃 제단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그는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엔돌핀이 많이 나왔는지 아마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믿게 만든 결과를 낳았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에서는 말이죠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 그러나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이건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 그들은 꼬장꼬장하게 무엇을 따지는 자들이지만 정말 거듭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아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해서 참 그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거듭난 자가 그런 자가 참 아브라함 자손이요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거듭나지 아니한 교회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그런 용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음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훈계를 좀 보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한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이죠. 기간적인 예언을 주실 때 하루는 1년입니다. 이제 곧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열흘 동안은 10년을 상징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최악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죠. 그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세상의 핍박자들을 너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현세의 생활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약속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들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 친구를 풀무불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건지심으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서 계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우리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생활을 해도 이런 모든 고난이나 핍박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를 고난과 환란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환란에 의하여서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세상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항상 이기는 자들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요 우리가 뭐 병이 나서 늙어서 아니면 사고로 죽는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늙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잡니다. 악인도 자고 의인도 자고 다 잡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느 부활에 일어나실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실 것입니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 시대는 AD 313년부터 338년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타협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도시의, 이 버가모 교회 도시의 이름을 좀 보십시다. 이것은 높은 망대라는 뜻이었습니다. 해발 약 1000피트의 높은 고지에 지어진 도시였죠. 옛날 왕들이 이 천연적인 이 요새 자기의 보물들을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리시마커스 장군은 말이죠. 자기의 재산, 현재 시가로 따지면 약 한 천만 달러 정도의 보물들을 이 도시에 갖다가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같은 이 법정이 그곳에 있었어요. 총독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거기에 상징되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죄수는요, 유죄 선고를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든지 하는 그런 선고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곳에 사탄의 위가 있다.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승리했을 때에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와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신비주의와 이교의 가르침을 그들이 가지고 그곳으로 와서 버가모 지방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교주의가 버가모로 옮겨졌고 나중에는 로마로 또 옮겨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의 타협과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교 종교의 지도자를 그들은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폰트라는 뜻은 다리라는 뜻이고 박티오라는 뜻은 내가 만든다라는 뜻이며 맥시무스는 가장 위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다리 건축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이을 다리 건축의 역사가 나오죠.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홍수의 이유를 알려고 구름 위에 닿을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과학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피하려고 하는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버가모는 바벨론의 신비의 이교의 종교와 로마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해준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기독교회가 이교의 가르침과 철학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타협하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배도했습니다. 그곳에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항상 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뱀 두 마리가 꼬아서 올라가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뱀신을 그들이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는 뱀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뱀을 숭상했습니다. 그곳에 의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두 마리 뱀이 서로 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한 그런 의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의 의학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의학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은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디, 안티는 반대라는 뜻이죠. 파파스는 father 혹은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황을 반대하는 그런 개혁자들을 말했습니다. 안티파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교 가르침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류가 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안티파파 반대한 개혁자들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W.M. 램시 박사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289페이지와 30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쳤으며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여 제사하여도 괜찮다는 마귀의 가르침을 한 유식한 학자들의 피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여러분 황제 숭배해도 괜찮다. 그러한 가르침이 유식한 학자들의 그 이제 좋은 가르침이다. 그런 팔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일했던 발람 선지자와 흡수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일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는 길은 그들을 타락시키거나 오류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파멸시킵니까? 그 교회가 오류를 들여와서 믿거나 아니면 타락시켜서 그들이 계명을 어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에 대한 훈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내가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싸울 것이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와 교회 타락에 대해서 일어나서 여러분 아직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똑같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약속, 여섯 번째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만나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 성막제도의 두 번째 칸 저 끝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법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법궤 바로 그 두 그룹 천사의 사이에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가 있고 거기에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아야 할 하늘의 만나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내어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과 생명이라 내 말을 먹는 자들은 산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과 진리를 항상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진리가 파괴되고 오류가 들어와서 타락한 시대에 감추인 만나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께서 감추인 진리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되고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타락한 교회시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먹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죽어갈 때 여러분 말씀, 감추인 만나를 받아 먹으십시오.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과 사탄과 우리의 본성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해가 뜨고 지면 사라집니다. 아침 일찍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천막을 걷고 나가면 바로 거기에 조용히 밤에 여러분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에겐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사가 말이죠, 정죄하는 자에게 정죄 시에는 검은 돌을 주고 무죄를 선고할 때흰 돌을 주었습니다. 노예나 종을 해방할 때흰 돌을 주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가 그에게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트로피를 주었습니다.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영적으로 그 승리의 경험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영적인 성령의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새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AD 538년부터 16세기 초까지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2장 19절부터 18절부터 29절까지 읽었죠. 약 10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타협되고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진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교황권의 세력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동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계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 여러분이시여, 이미 그 시대에 이 무슨 일이 있다랬습니까? 제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랬습니다. 영어로 falling away, 진리에서 떠나가는 일이 먼저 있다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께서 그것을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교회며 누가 타락한 오류의 교회인지 우리에게 알게 됐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잘못되었고 핍박받는 자들이 참 교회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력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 불법의 사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패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통탄스러운 희생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거짓 진리와 바꿔치기를 당했습니다. 행함과 공로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미사를, 예배가 아니라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행과 의식을 행하면 공로를 받아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해 성사. 아, 교회 책임자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 성사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세운 그 제사장들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일하신 예수님만 하늘에 계시고 그분만 우리의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깊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이지만 천연적인 방어물이 없는 허약하게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놋과 동으로 이 물건을 만드는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공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요? 루디아죠. 루디아가 바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타락하고 타협한 교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란 표현은 이 교회에만 기록한 표현인데 그 교회가 암흑시대이기 때문에, 타협의 시대니까, 교회가 타락한 시대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교회 시대 끝 무렵에 가서 종교 개혁이 생겼습니다.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존 낙스, 칼빈, 주잉글리 같은 그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 행위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책망을 하셨죠. 무슨 책망입니까?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베니기아의 왕의 딸입니다. 이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알신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와 바알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한 교회입니다. 기독교회에 이 교회 가르침이 들어와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시여, AD 538년도에 로마의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에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 감독에게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요, 이단을 심판하는 자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260년 동안 핍박의 시대가, 암흑 시대가 세력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순교시켜서 죽였습니다. 무수한 순교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왈댄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서 피해먼 골짜기에서, 알프스산 그 기슭의 피해먼 골짜기에서 그들은 여러분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입구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들이 나오면 그들이 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 하얀 눈에 피가 낭자하게 만들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환난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에 대한 훈계가 무엇입니까?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는 그 적은 빛에서만 내가 붙잡고 있으라. 더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 왜? 타락한 시대에서 견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아는 그 빛을 가지고 그들은 굳게 붙잡으며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회나 핍박자들 앞에서는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주의 왕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셔서 앞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그들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별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처음에 시작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의 새별들이 누굽니까? 위클립과 허스 같은 개혁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30명의 군사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황권의 핍박에 항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군들은 많은 죄수들을 너희가 우리 말을 들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이 군대로 삼은 용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군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한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그들을 붙잡아서 그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집어 쳐넣었습니다. 그때 30명이 스크럽을 짜고 그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한 30명의 군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한 30명의 군사들 하고 그들은 찬송을 부리면서 그 추위를 그 물속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너무 추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약해져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서른 명 가운데서 한 명이 아마 포기하고 타협해서 아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던 이 십자군의 대장이 오히려 그 남아서 그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한 29명의 군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한 29명의 군사들 하는 그 사람들의 찬송소리를 듣고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십자군 대장이 자기 옷을 벗고서 들어가면서 나도 당신들의 믿음에 합작이 원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서 그들이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한 30명의 군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한 30명의 군사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은 현재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며 이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며 또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류가 들어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린 이겨야 합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충성심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개인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 3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